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이 초반부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 변곡점 역할을 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 10장까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또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외양으로 놓고 보면 구약의 그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이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이다. 근원적인 제사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사가 먼저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그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시간적으로는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히려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모방이었다, 모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알아야 이 초대교회가 이 당시 그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교회가 겪었던 그런 고통과 많은 환난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다. 바로 그러한 강조를 히브리서 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11장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조언들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요. 그 조언에 앞서서 구체적인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역사에, 구약의 역사에 잘 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잘 이해가 있는 인물들로 이렇게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믿음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그 앞에는 1절, 2절에 그 이런 구절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단지 내가 어떤 소망이 있고 내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품으면 이것이 언젠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가지는 소원과 또 탄식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결의, 인간이 가지는 어떤 소망, 인간이 가지는 어떤 간구의 강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구의 어떤 세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왜냐? 이 앞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구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끄신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하여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모든 이들이 얻었던 그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내 마음에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왜 이 구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 구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약간 알쏭달쏭한 구절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11장 3절에 우리가 근거해 놓고 보았을 때 1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11장에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결이나 결기나 어떤 열심이나 이것이 아니라 좀 무언가 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냐? 아벨이 이런 일이 있었다, 에녹이 이런 일이 있었다, 노아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열심히 믿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야곱은, 사라는 이러한 모든 그 인물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조건 속에서 생애의 어떤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들의 자리 그리고 그들이 속한 자기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끄셨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 구약의 역사로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죠. 아벨에게도 일하셨고 하나님이 에녹에게도 일하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일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일하셨고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일하셨고 야곱에게도 일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한 그 역사의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역사에 누적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그 놀라운 축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는 다 달라요. 에녹의 경우가 다르고 아브라함의 경우가 다르고 삼손이나 입다의 경우가 다 다르죠. 그런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개입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들 각 개인의 인생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성을 향해.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하고 또 우리가 소박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순환론적인 역사관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보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한 인생도 탄생이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늙어갈 때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소박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에 결국 이 세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에 불과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환론적인 어떤 역사관 속에서는 인간의 어떤 진정한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공허하게 공전하다가 반복하다가 언젠가 모든 것이 옛날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우주에서 일어난 어떤 대화재, 큰 불로 이 세계가 멸망하는 것에 그만인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세계관에 불과한 것이죠. 혹은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떻게 중요한 어떤 태도 중에 하나가 익숙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연주의입니다. 이 세계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야. 사라지면 끝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은 모든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허무주의로 귀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실존주의적 세계관일 터인데 실존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운명의 어떤 거대한 시험 앞에서 이 운명의 거대한 장난 앞에서 그냥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결의를 다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전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세계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세상에, 그가 만드신 세상 속에, 그가 만드신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인생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재창조,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관 속에서만이 우리는 과거에 대한, 과거의 유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약 그런 역사관이 없다면, 그런 세계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가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은 동물의 삶과 그리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교하여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편안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그만인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아무 불편함 없이 가급적 오랫동안 편안한 상태로 있다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떤 내 신체의 어떤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어떤 불행이 닥친다거나 할 때에 그냥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최고인 그냥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 유산을 내가 지금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겠다라는 생각, 혹은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는 이 인생을 넘어서서 어떤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결심, 이런 것들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실용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견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의 틀을 따라서 우리가 사유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 3절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을 둘러선 환경을 넘어서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실 때에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약간 자매 같은, 짝 같은, 파트너 같은 성경 그 장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로마서 4장 전체 이야기를 우리는 뭐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생을 사는 모든 인물들 중에 이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조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러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전에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경지로 그는 지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원리, 이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이들을, 내 태에서 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범 삼아 나에게 적용하셨던 이 적용을 내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인식이 아브라함에게서 생겨났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죠. 욥기라고 있는데 이 욥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욥기는 일종의 사고실험입니다. 무엇을 알아내기 위한 사고실험이냐? 인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위한 일종의 사고실험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소유물들이 제거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가 제거되더라도 그 소유가 사실 우리가 근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 지혜와 통찰이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사실 가장 근원적인 내용은 사실 관계입니다. 모든 인생은 관계 속에서 탄생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존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홀로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동시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어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어떤 나라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가 있죠. 그 속에서 인생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허용을 하셔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욥이 지금 처한 세계와 그 욥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욥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욥이 살던 세계는 욥과 굉장히 친밀한 세계였습니다. 그에게 건강을 주고, 그에게 자녀를 주고, 그에게 어떤 부유한 어떤 그 재산을 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지금 욥과 불화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와의 온화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이웃에는 아내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뭐라고 욥이 한탄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욥이 어느 지경에까지 몰려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지경까지 몰려가는데 자기에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세계와의 관계도 불화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지금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설령 지금 울부짖는 중이라고 할지언정, 그가 설령 지금 원망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할지언정,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 이 조건조차도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질 수 없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되죠. 이 욥기를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이 깨닫게 되죠. 인간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서라. 그를 호명하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욥기 41장에 가면 욥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욥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욥기 38장에서 41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단지 욥에게 야, 너 이런 거 아냐? 너 하마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 리오야단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 산양이 새끼를 낳는 거 봤냐? 너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감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실력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 장면이 묘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봐라. 너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이 구속의 주님이 바로 이 모든 세계를 만든 창조의 주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 지식을 지금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리가 핵심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욥은 욥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가슴에 품고 있으셨고, 욥을 하나님의 안에 끌어안고 계셨고, 그 원리, 그 믿음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인간의 있음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있기 위해선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가 필요하고, 그의 부모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 필요하고, 자연 조건이 필요하고, 많은 물리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많은 환경적 요소들이 사실 갖춰져야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있음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음, 하나님이 인간과 기꺼이 있음, 하나님이 사람과 기꺼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담대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위에 인간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을 수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은혜로우신 언약, 약속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 세계를 지으신 일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무엇이죠? 임마누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결의,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한 실존으로, 구체적인 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시게 된 분, 그 원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스로 피조물이 되신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그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만물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원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결의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역사 속에서 실현시키신 한 실존이시죠. 그 원리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욕망 뒤에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싶은, 살아내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바로 이러한 창조의 원리로 지어졌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그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이 세계를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용기를 내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용기를 내셨다는 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무엇이죠?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선악과를 이렇게 보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모든 미덕의 근원적인 미덕, 어머니 같은 미덕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탄의 극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빈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시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비극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용기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와 관계를 맺고 함께하기로 결정하시며 그 원리 속에서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시고서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용기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제거하지 않으시죠. 다시 무로 돌려버리지 않으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가가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목적하신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그 깊은 사랑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교제가 인간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처지 속에, 또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으로 이 생애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되묻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기에 존재함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 자체가, 우리의 여기서 숨쉬고 우리가 설령 괴로워할지언정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건지워지고 근원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욥기 38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의 핵심은 나중에 욥이 더 많은 복을 얻게 되었다, 욥이 고난을 겪었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한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창조의 주님이 지금 욥에게 와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이웃, 내가 세상과 불화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창조의 주님이 우리를 호명하고 계신다. 그 창조의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의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창조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완성,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소망의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소망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이 터전 위에 우리 자신으로 담대히 기꺼이 존재하며 설 수 있도록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